오늘 말씀은 어두운 양심에서 빛의 양심으로, 어두운 양심에서 빛의 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우리 한문으로 보면 선할 양자,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좋은 마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문으로 양심이지만 그 양심은 둘량자입니다. 두 개의 마음입니다. 양심은 두 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양심을 conscience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합성어인데 con이라는 건 두 개가 합해졌다는 거고 science,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내 마음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성경 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양심이 어떤 상황이냐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듣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 거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더러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이 어떤 것인가.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위례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자도 없고 우리가 재판을 하지만 그 재판을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모함합니다. 중상합니다. 양심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러한 양심, 화인맞은 양심, 거짓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은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의 그 법정과 같습니다. 법정과 같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지적하는 대로 살면 나는 손해보고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검사와 변호사가 그 내 마음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가 누가 이기겠는가? 어떤 것이 이기겠는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뉴욕에 있는 택시 드라이버가 자신의 차 뒤편에 누런 봉투를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마치 돈 있는 것처럼 봉투를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겁니다. 손님이 과연 그 봉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10명의 손님이 탔는데 6명은 그 봉투를 갖고 내렸다고 합니다. 운전사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봉투 갖고 돈 봉투인 줄 알고 내렸다고 합니다. 3명은 운전사에게 여기 돈 봉투가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갖고 내린 사람은 그 봉투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신문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이기고 있는가 합니다. 분명히 그 택시 안에서 그 사람들은 양심에 갈등을 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다퉜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내 양심이 졌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검사에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양심이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국가에서는 양심으로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모아서 모여서 만든 것이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사회법과 국가법을 만듭니다. 사회법과 국가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양심을 통제하는 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과 국가법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양심은 이 사회의 법, 국가의 법, 도덕과 윤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양심으로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국가법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내 양심으로 이것이 악이지만 나라의 법이, 사회법이 선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법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양심의 법이 있고 그 양심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법, 국가법,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법과 국가법이 때로는 나를 만족시키지만 내 양심을 만족시키지만 때로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내용을 잘 아십니다.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자, 사회법과 국가법에 따르면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경찰이 그 장발장 끌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훔쳤는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왜 그렇게 말했겠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는가 합니다. 종교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법이 있는데 또 하나 법이 있습니다.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도적질한 장발장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종교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상한 그 종교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인간의 양심과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정말로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는 종교법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두 가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첫 번째 양심의 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회법, 국가법,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습니다. 내 양심의 법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 세상법, 사회법도 갖고 있고 또 하나 무슨 법 갖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를 흘리지 말고 피를 나누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수혈을 하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종교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높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의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군대를 갑니다. 우린 자식이 아파서 수혈을 해야 되면 수혈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합니다. 똑같은 하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군대를 가고 한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고 한 사람은 수혈을 하고 한 사람은 수혈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차이가 나는가? 누가 맞는가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지금 제 말씀 잘 들으셨나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서 13장을 보면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그 종교법에 따라서 이단자로 처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일반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적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라는 겁니다. 수혈은 피를 수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려고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동시적으로 지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미국과 한국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법이 미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법이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법적인 체계가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은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성경의 법이 세상의 법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에 지배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세상의 법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냐면 아미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메노나이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퀘이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최대한으로 세상이 주는 법적인 그 제도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쓰는 겁니다. 그러게 전기를 쓰지 않는 것이고 그러게 가능하면 공권력의 그 개입을 그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만 신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세상법에 밑에 있는 것을 치욕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어디 가서 재판받습니까? 세상 법정이 재판해 줍니다. 뻔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택스 이그잼 받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특권입니다. 왜 법적으로 이런 특권을 주냐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법을 지키지 않으면 IRS에서나 주정부에서 반드시 택스 이그잼 걷어갑니다. 우리 말 못합니다. 빼앗깁니다. 교회지만 세상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나옵니다. 자, 9절과 11절 보셔야 됩니다. 9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뭘 말합니까? 세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법 밑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신자들은 뭘 갖고 싸우냐면 세상법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양심이 무엇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양심을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양심이 무엇인가? 루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신성한 본능이며 하늘의 소리이다. 지성과 자의 확고한 안내자이며 선하게 올바른 심판자다. 인간을 신과 닮게 하는 거울이며 인간의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낮게 하는 산모다.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규율 없는 모성과 원리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 잘못만 저지르는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 나는 한 마리의 동물에 불과할 뿐이다. 자, 루소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를 루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신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 양심은 차라리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 신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 양심은 한 마리의 동물에 불과한 것 같다고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 양심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닮고 싶지만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심 스스로가 내 양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고 싶지만 닮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빛이 찾아와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 어두운 양심 속에 빛이 와서 우리를 새로운 양심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정상적 양심이 될 수 있는 길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빛이 찾아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빛과 어둠을 반대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지금 밤이 어둡죠?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낮에는 밝았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이 어두운 양심이 됐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찾아오면 우리는 양심이 빛의 양심, 올바른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빛이라는 것은 시간이 되면, 저녁이 되면 빛에서 어둠으로 바뀝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제가 빛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나타납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태양빛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지만 저 태양빛도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빛이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찾아올 때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찾아오는데 그 빛이,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그 빛이. 내 양심이 빛이 된다면 올바른 마음이 되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인해서 올바름이 생길 수 있는가입니다. 빛이 찾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우리 양심에 찾아오는 빛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빛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우리 마음에 빛이 찾아오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빛이 찾아오는데 그 빛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느끼신 걸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그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 스스로가 죄에서 중재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상히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는데 사람을 보셨는데 사람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16절에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인간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 스스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에 빛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영원히 담아두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담아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단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 신자들은 개혁교회 신자들은 특히 장로교 신자들은 철저하게 믿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양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간적인 양심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고 종교적인 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세계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자유는. 그리고 내 판단은 누구도 그 판단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법과 질서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찬성할 수 있고 트럼프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적인 판단을 목회자나 제3자가 강요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양심적인 판단을 했는데 누군가 내 신앙 양심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의 양심, 신앙적 양심 판단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 비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누가 내 신앙 양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신앙의 양심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걱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마구 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 찾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적 양심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신앙 양심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판단했다면 성경 뭐라 가르쳐주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의 십자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 양심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양심을 사용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오늘 내 양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신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